우리 성경 먼저 읽겠습니다. 룻기 1장 말씀 읽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기 3장 1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한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오늘 사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1996년 1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중국에 이제 수양회가 있어서 이제 중국에 갔다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이제 돌아오자마자 우리 지역 사역자님들이 저를 만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요, 축하해요. 어? 뭐 내가 무슨 다시 결혼하나? 무슨 축하할 일이 있어? 뭐 하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축하한대. 나도 모르는 일을 막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선교사로 이제 가기로 결정이 됐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뭐 선교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저분들 이런 분 저분들을 만나서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된 거냐고. 나도 모르는 일인데. 그러니까 1차 수양회 때 제가 2차 수양회 때 이제 중국을 갔는데 1차 수양회 때 이제 우리 이제 제가 대독 수양관에 참석을 했었는데 대독 수양관에 가면 이제 사택 2층 사택이 있고 그 사택 옆에 사역자 모임실이 있어요. 오후에 이제 한 20명 정도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그룹 교제를 했어요. 그룹 교제를 하다가 한 뭐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넘게 이제 그룹 교제 하다가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간 거예요. 화장실을 간 사이에 이제 사택 저쪽에서는 지역장님들하고 박목사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올해 선교사를 4명을 파송해야 되는데 저쪽 사역자 모임에 사역자들이 있는데 한번 추천하는 받아봐. 지역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 모임에 이제 그 지역장님이 내 자리에 앉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사역자들 이번에 선교사로 갈 사람 있어? 말해봐, 말해봐. 이번 뭐 이제 목사님 말씀드리면 선교사 갈 수 있을 거야. 아무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나를 떠미는 거죠. 아, 그 김학철 목사가 선교를 기도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지역자님은 그걸 진짜 믿고 박 목사님의 말씀 드린 거예요. 아, 사건은 이렇게 된 거죠. 아, 내가 3차 수양회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만나자마자 아, 저는 사실 믿음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하고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사택문을 딱 열었어요. 열어서 목사님을 딱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딱 인사를 드리고 이제 저는 선교 갈 마음이 없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먼저 오, 자네가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며? 아니 이 말을 지금까지 못해가지고 2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태국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로 우리 선교회에서 결정을 했다. 저는 처음에는 암담하고 야 진짜 내가 어떻게 살 그 해외에 가서 살겠나 진짜 어떤 면으로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암담한 마음이 더 많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결정을 하나 선교에서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받은 하나님이 우연하게 이런 일을 결정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여기 오늘 읽었던 룻기 3장 1절 말씀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지 않겠냐. 나를 진짜 복 주시려고 태국에 보내시는 거고, 내가 편히 쉬고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구나. 자, 기쁜 마음으로 이제 선교를 출발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를 출발하기 하루 전날이었어요. 목사님 본래 그렇게 잘 안 하시는데 우리 네 명을 불렀어요. 중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네 명을 이제 딱 불러가지고 물질을 체크하는 거라. 근데 6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다 있는 저만 200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다 이제 사실 이제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동남아시아거든요. 동남아시아 선교 담당을 부산에서 했어요. 보내려면 다 간명이 세 명을 다 부산으로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부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거기 부산이 선교 담당이지? 아, 예, 예. 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물질이 넉넉한데, 아, 학철이는 너무 적다, 야. 거기 물, 내가 보낼 테니까 물질 좀 줘. 예, 예, 예. 하고, 이제 저 듣는 데서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 빨리 가봐. 부산에 이제 딱 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물질만 덜렁 받아올 수 없잖아요. 말씀 전하고. 이제 그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새마을 오죠. 지금은 이제 KTX지만 그때는 이제 KTX가 없었는데 부산에서 새마을을 타고 영등포 이제 와서 영등포에서 짐을 챙겨 가지고 이제 태국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고 딱 나오는데 목사님이 봉투를 줘요. 봉투를 받는 순간 왜 이렇게 얇아? 목사님한테 이거 얼마예요? 이래 물어볼 수도 없고 받아가지고 복회도 넣어놓고 차에 이제 그 남부산교회에서 부산역까지 가는데 형제님 옆에 있는데 열어가지고 뭐 세볼 수도 없고 아 이거 빨리 보여야 되는데 아마 목사님이 수표로 줬을 거야. 얇을 리가 있겠나. 근데 새마을 열차를 딱 타가지고, 어디부터 가요?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 뭐 소변이 말아서 그런 게 아니고. 화장실을 딱 가가지고 봉투를 꺼집어냈는데, 20만 원밖에 안 돼. 200만 원을 줘도 부족한데. 아이고, 이거 가지고 진짜. 처자식, 마누라, 아들 둘이 있는데 야 이거 갖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방이라도 제대로 얻겠나. 자, 이제 이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영등포 와서 이제 가방을 싸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영등포 목사님이 그러는 거라. 아, 어제 중국 선교단에 갔는데 화물이 오바가 한 50kg 됐는데 은혜로 차지금 안 물고 잘 갔어. 자네도 기도 많이 해. 만약에 차지 물고 하면은 은혜 못 입는다. 첫날 첫 발자국도 이제 안 좋은 인상을 남긴다고 기도 열심히 하래요. 기도 열심히 했죠. 하고 진짜 이제 공항에 딱 갔는데 뭐 지금 같으면 그런 뭐 물건 가져갈 필요도 없는데 기본수 샷본, 보건마 테이프, 조삼책, 막 이것만 해도 3단 가방 하나예요. 야, 근데 오바가 한 50kg, 60kg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빌어도 안 봐주는 거라. 차지요금을 20만 원 딱 때리는데, 아, 내가 부산까지 뭐 들어갔다 왔던가. 그래요. 막 그 직원한테 애원을 하면서 봐요. 그때 우리 아들이 6살, 7살 유치원생들인데 선교사로 파송을 가는데 이 차지 오고 물리면 내가 어떻게 가서 살아라고요. 제발 좀 봐주십시오. 그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퍼스트 클래스를 준비했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퍼스트 클래스 말해서 나발이고 나 필요 없어. 나는 차지 요금만 안 물으면 돼. 그 퍼스트 클래스 차라리 좀 편한 데 가면 뭔 나에게 유익이 있겠어. 막 화내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게 퍼스트 클래스 얼마짜리지 알아요? 네 명이 얼마 이게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차지 요금 몇 배예요? 편안히 가세요. 사실 제가 거의 이제 선교 나간 지 거의 24년째가 되는데 비행기를 진짜 많이 탔죠. 그 후에도 그때 타고 퍼스트 클래스 한 번도 못 탔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좋은 자리도 주셨는데 마음은 안 편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진짜 그 아들 둘 데리고 마누라하고 이제 태국에 도착했는데 살 길이 진짜 막막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되는지. 뭐 그때 이제 사진은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24년 전에 이제 제 아내하고 제 아들 이렇게 넷이 이제 선교를 갔던 그 모습인데요. 한 1년 정도 됐을까요? 1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언어도 막 말 잘 못하죠. 어느 집 찾아가기도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 이제 둘 유치원 다니는 그 초등학교 다니는 그 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을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저 말고 우리 친구도 성경 공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버스만 타는데 알고 그러면 뭐 택시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때는 돈도 없고 뭐 어떻게 버스를 타는지도 모르니까 물론 태국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하고는 달라요. 그 좌석 버스 에어컨 버스 좋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건 이제 그렇게 좋은 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가격이 싼 건 선풍기 버스라고 해요. 선풍기만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진짜 안 좋은 거 트럭을 개조한 거. 그거는 뭐 진짜 1불도 안 가는 거죠. 한 0.1불 아주 싼 간 가격인데 그것만 타고 다닐 만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씩 갈아타고 이제 그 선생님 친구 집에 찾아가는데 한 4시간은 갔던 것 같아요. 몇 번 갈아타고 기다리고 해서 가는데 이제 어느 신호등에 딱 섰어요. 그 이런 차입니다. 이건 버스도 아니고 짐차를 개조해가지고 버스처럼 마을 버스처럼 타고 다니는 나 같은 사람 키 크니까 저 안에 들어가면 천장이 닿아요. 그래서 제 그림은 아닌데 그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차가 저기 뒤에 학생이 이렇게 매달려서 가는 것처럼 그 매달려서 이제 내가 뒤에 이제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신호등 빨간색이 딱 들으면서 어느 자가용이 옆에 딱 섰습니다. 어? 창문이 열렸는데 자가용 보통 창문이 안 열려 있죠. 열렸는데 강아지가 모가지만 맨뚱 나와 이렇게 가는데 야 강아지야 부럽다. 너는 주인 잘 만나가지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우리 주인은 뭐야? 이거 타고 다녀야 되나? 언제까지 이거 타고 다녀야 되냐나? 아니 그러고 이제 원망 불평을 막 하고 있는데 어? 저 자가용은 많이 보는 자가용인데? 어? 저거 시티은행 그 얼마 전에 IMF 때문에 쫓겨난 그 처녀인데 우리 가끔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도 하는데 내가 요새 직장도 쫓겨났는데 나랑 성경 공부 다닐 때 나 좀 태우고 가요. 집에서 놀고 그러는데 교회 좀 와요. 그 사람 차라. 어? 집이 여긴가? 내가 며칠이 지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아니 그때 거기 그 길 걸어갔죠? 아니 그 운전해서 갔죠? 어디 갔다 왔어요? 아, 우리 강아지가 감기 걸려가지고 동물병원에 갔다 왔어요. 더가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아니 강아지는 태워가지고 동물병원에 갔다 오면서 나를 태워가지고 전도 가자니까 안 가? 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는 게 선교사인가? 처량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차를 타고 이제 내려서 또 바로 집까지 안 가잖아요. 한 1km 정도 걸어가는데 태국 날씨는 무척 더워요. 그래서 1km 정도는 다 그 골목에 오토바이 택시가 있어요. 그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못 타고 가요. 걸어서 걸어서 그 집을 갔는데 사실 1년 정도 좀 지났으니까 태국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거지로 들어주는 거죠. 근데 나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전도한다는 거, 성경 공부한다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아, 내일 올게요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싫어할까 봐. 아, 모레 올게요 모레. 예, 오십시오. 그래야 모레 이제 이틀 후에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햇바람을 보면서 전도를 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가 하루 동안 말씀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 차를 타고 또 다시 이제 그 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 옆집 사람이 아이 그 집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그만 소리 그만 좀 불러요. 막 화내면서 나를 막 뭐라고 하는 거라. 알고 보니까 태국 사람들 성격이 그렇더라고. 사람이 아, 나 성격 공부하기 싫어요. 오늘 시간 없어 오지 말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 오십시오 해놓고 가니까 없는 거 있죠. 얼마나 화나나요. 그러고 이제 걸어서 나오는데요. 폐잔병 같은 게 폐잔병.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남편이고 남자니까 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뭐 탓할 수 없지. 아내를 쳐다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시집을 이런 사람한테 와가지고 평생 고생하고 살 거 생각하니까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조금만 참자. 그리고 제가 사실 좀 숙맥이에요. 잘 쑥스러워하고 잘 표현을 잘 안는 편인데 어디 같이 가도 손목 잡고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날은 손목을 잡아줘야 되겠더라고요. 손목을 꽉 잡고 작은 불꽃 하나가 하고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보 우리는 네 명의 문둥이야. 네 명의 문둥이 맞죠? 제 아내, 나, 아들 둘. 아까 문둥이처럼 생겼잖아요. 여보 우리는 네 명의 문둥비야. 아람질에 가서 저 사람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야. 우리는 갈 길은 이 길밖에 없어. 죽고 사는 것은 내게 달려있잖아. 저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면서 사는 거고 내가 여기서 그 사람들한테 죽으면 죽는 거야. 그래도 갈 길은 이것밖에 없잖아.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언젠가는 풍성한 양식을 주실 때가 있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어. 걱정하지 마 하고 손을 꽉 잡고 이제 이제 걸어서 이제 버스 타는 게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막 서글프지만 한편으로는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진짜 처음에 이제 선교를 할 때는 어떤 때는 막연하고 막막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계셨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200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글로벌 캠프를 태국에서 했는데요. 글로벌 캠프를 이제 사실 그때 우리는 형제 자매들 3, 4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1,500명 왔고요. 교사 선생님들, 사역자님들 2, 300명 왔으니까 1,800명 넘게. 40명 교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3, 40명이 다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픽업하고 식사 준비하고 그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그 진행으로 오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이런 글로벌 캠프 할 때 준비해야 될 게 있대요. 그래서 나는 물질이나 사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준비해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배짱을 키우래. 배짱 그것만 준비하면 다 되는 거라고. 근데 그 배짱이 사실 쉽게 잘 안 커지더라고요. 할 때마다 진짜 어떤 때는 지금도 기억하면 이제 첫날 그 개막식 이제 아니 첫날 시작하기 전날 목사님이 방콕 공항에 1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거기에서 1시간 반 정도 가야 파타야 우리 행사 장소 가는데 그러니까 3시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3시까지 못 자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언제나 어떻게 어느 시간에 잤든 5시 정도는 사역자 모임을 하는 거라. 2시간 자고 이제 사역자 모임을 하고 식사하고 나는 방콕으로 다시 와서 목사님 TV 방송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라.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큰 행사를 한다고 이제 벤지를 렌트를 했는데 벤지 차 키를 딱 받았는데 지금까지 저는 차를 운전할 때 이 키를 이렇게 드릉 하면 이런 키를 운전해 본 적이 있지. 벤지 차를 딱 받았는데 리모컨인 거예요. 어디다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내려오는 스타트 원하죠. 나중에 막 조금 있으니 박영 목사 와가지고 막 스타트 가르쳐 주는 거 해서 운전을 해가지고 방콕 와서 이제 인터뷰하고 밤 식사하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무척 졸리는 거예요. 막 가다가 응격길에 잠결에 막 졸리면서 이제 엑스를 더 밟는다고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거. 브레이크를 딱 밟고 팍 쓰려고 하니까 덜크덕해가지고 옆에 있는 그때 독일관 옆에 있었는데 아 그분이 이제 본래 태국에 있었기 때문에 아 목사님 졸립니까? 아 예 좀 졸려요. 그래 내가 대신 운전할게요.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옆에 딱 앉았는데 목사님이 야 오늘 나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이 말이 이제 와전이 돼가지고 한국만 오면은 네가 뭐 목사님 모시고 갈짓자로 갔다며. 아, 막 이런 소리만 들으니까 막 뭐 세계 대하면 남는 건 이런 것밖에 없나. 어떤 사실 처음에 이런 일을 할 때 너무나 막연하고 막막한 진짜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어떤 결과가 올지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도 한국 학생들만 오지 태국 학생들은 별로 참석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2009년도에는 이제 세계대회를 할 때 준비할 때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라시아스가 이제 그 세계대회 전인데 50명이 먼저 우리 워크샵 하는데 오겠다는 거죠. 비행기 케냐를 갔다가 먼저 하루를 바꿔가지고 비행기표를 바꿔서 태국 왔다가 가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피아노를 빌렸죠. 그라시아스 합창도 오면 제일 필요한 건 피아노인데 그때 여기 우리 영상선교부 아나운서 김소정 아나운서가 그때 태국에 있었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자매님인데 그걸 맡았어요. 그 자매님이 우리 태국 자매님하고 그래 렌트를 해가지고 그 행사 장소에 이제 목사님도 오시고 뭐 이제 그라시아 합창도 와가지고 행사는 5시에 시작하는데 목사님 행사 장소 3시에 딱 도착했는데 막 웅성웅성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니 그랜드 피아노가 안 왔대. 대화는 가게에 전화해보니 오늘이에요 내일 아니에요. 피아노 가게에서 내일인 줄 알고 생각하고 배달을 안 했은 건 안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조율도 해야 되고 예배 준비가 먼저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뭐 미안한 얘기지만 그 책임자는 책임자를 했다 해도 결국에는 내게 책임이 오니까 네가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발동이 되게 떨어지는데 야 세계대회 하면 매일 혼나기만 하지 뭐 남는 거 뭐 있나 왜 괜히 이런 일만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막 이런 어떤 저런 생각들 막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는 것을 기쁨으로 못할 때가 있는 거라.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세계대회 끝나면은 막 내가 이제 세계대회 끝나고 이제 목사님은 한 달 후에 필리핀에서 만나는 거라. 공항에서 딱 만나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필리핀 교회로 가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라. 첫 마디가 넌 세계대회 끝나니까 원망스러운 것밖에 없지 섭섭한 것밖에 없지 첫 마디가 그런 거예요. 때는 이때다 하고 이제 막 다 얘기하자 하고 막 얘기야 거의 한 시간 동안 얘기하니까 정신을 쫙 들으면 내가 괜히 이거 다 얘기해 내일 이제 내일 사역자 모임 때는 난 죽었다. 하, 이제 어떻게 하나. 그리고 다음 날 진짜 사역자 모임을 딱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 5장을 딱 폈어요. 피고 읽으셨는데 첫 마디가 기막철하는데 올 것은 왔다. 오늘 또 사역자들 앞에 또 이제 혼나는구나.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막철이가 변할 걸 믿어. 나는 믿음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는 기막철이가 변할 걸 믿어. 일어나 걸어가. 어저께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손과 발은 꽁꽁 묶였는데 목사님은 걸어가라는 거죠. 기쁨으로 세계대회를 계속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목사님의 믿음으로 세계대회를 계속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세계대회 한 장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세계대회를 2007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3만 7천 명 이상 이제 우리 세계대회 참석을 했어요. 올해에는 4,500명을 이제 세계대회 참석을 했습니다. 세계도 이렇게 한번 참석한 그 그림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예. 진짜 꿈만 같은 일이죠. 저는 사실 믿음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목사님 믿음 안에서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딘 게 아니고 나는 막 이런저런 일을 하면은 아유 못하겠다 막 왜 이걸 해야 돼 난 더 이상 못 걸어가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그때마다 목사님은 나를 일으켰습니다. 난 네가 변할 걸 믿어. 넌 걸어갈 수 있어. 가.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명의 문둥병자가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옆에서 또 다시 일으켜가지고 또 힘이 없지만 옆에서 일으켜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걸어가는 것처럼 저는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일으켰습니다. 세계대회를 한번 3년 전에 세계대회를 딱 끝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세계대회에서 학생들 많이 왔는데 선교사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더 보내주십시오. 이 말을 하려고 아 이번 세계대회 때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래 좋았지? 그래 올해부터 세계대회를 5번 해. 아니 혹 데려갔다 혹 데려 혹을 붙인 거라요. 아 괜히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세계대를 올해보다 다섯 번 하라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것은 말씀을 그대로 한 대로 세계대에 우리 세계대에 목사님 오셨을 때 했던 그 세계대에 부총장이 왔는데 우리 세계대를 보고 자기 학교에서 해달라는 거죠. 자기 학교 뭐 행사 장소 그냥 공짜로 자기들이 후원하는 거고 학생들 2,000명 그냥 자기들이 다 대주겠다는 거죠. 밥도 식사도 다 하겠다고. 그리고 그때 이제 박인진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세계대 2,000명 그 대학교에서 했거든요. 우리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학생들 그 학교도 다 대줘서 어떤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야 이게 진짜 불가능한 일인데 발을 내딛고 가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형편을 보면 손과 발이 꽁꽁 묶여가지고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없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 보면 저절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계대회를 하면 사실 굿뉴스코 워크샵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세계대회 참석한 학생들 중에서 굿뉴스코로 가는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그래 우리가 2007년도부터 굿뉴스코 학생을 보냈는데 올해까지 950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대회를 통해서 우리 태국 대학생들이 해외 봉사로 950명이 갔다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제 형제 자매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만약에 세계대회를 안 했다. 그럼 이런 굿뉴스코 학생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사실 태국은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예자도 꺼낼 수도 없고 또 얘기해봤자 이해를 못해요. 어른들한테는 먹히지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어머니 가족들을 데려오니까 복음을 전하는 길은 굿뉴스코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세계대회를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다음에 이제 세계 그 굿뉴스코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이제 태국으로 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제 믿음이 아니고 목사님 믿음 안에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이제 지금 예배당 말고 한 20년 전에 이제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20년 전에 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예배당은 250평, 100평짜리 3층입니다. 땅인 250평이고 건평이 1층에 100평씩의 3층 건물인데 그걸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20년 넘게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좁아요. 그 주택가에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도 비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땅을 사서 이제 그쪽은 방콕으로 간다면 거기가 동쪽이고 이쪽 새로 땅 북쪽으로 이제 새로운 땅을 이제 사서 이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자주 이제 땅을 시간만 있으면 땅을 보러 다녔는데 1년 넘게 봐도 땅이 안 나왔어요. 근데 6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국에 그 방콕에 홍수가 있었던 게 아니고 방콕 위에 북쪽 지방 거기에 미얀마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런데 그 위에 지방에서 비가 집중호우가 내려와가지고 방콕에서 한 600km 떨어져 있는 큰 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댐 문을 열어야 되는데 댐 문을 갑자기 열어버리면 제일 밑에 있는 방콕인데 방콕이 홍수가 나는 거죠. 근데 방콕은 바로 이제 바다하고 연결됐습니다. 근데 신공항이 거기가 제일 낮고 바다하고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그냥 댐을 그냥 열으면 방콕 그 신공항 쪽에 우리가 구 예배당 있는 쪽이 이제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방콕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항이 잠겨버리면 태국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그 신공항에서 30km 위에 지점 거기로 이제 물길을 튼 거죠. 그러면서 거기가 홍수가 다 나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 땅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사야 되겠는 거라. 가격을 이제 그 사람 6년이 지나, 홍수가 6년 전에 났는데 그 후로 3년 동안 그 땅을 주인이 팔을 내고도 땅값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어느 누가 안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 하나님이 홍수를 내가지고 우리한테 땅을 주려고 계획했구나. 다시 홍수는 없을 거야. 노아시대 홍수 있었지만 그 후에 다시는 홍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땅을 준비한 거야. 사실 그 1500평 땅이 한 60억 가는 땅입니다. 홍수가 안 났으면. 근데 경매를 붙여도 20억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홍수가 없었으면 60억을 주고 팔아야 될 땅인데 홍수가 나니까 계속 경매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20억을 줘도 경매 최대한 가격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형제자매들이 야 이때 삽시다 빨리 삽시다 더 내려갈 때를 기다리자. 경매에 누가 살 사람 없어. 우리가 하나님 이거 우리한테 준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15억에 그 땅을 산 거예요. 1500평을.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땅을 어떻게 그것도 큰 도로에 2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냥 큰 도로에 밑에가 10차선이고 위에가 6차선입니다. 고속도로가 위에가 있는데 그렇게 큰 도로인데 거기서 200m밖에 안 떨어져요. 다 보여요. 큰 광고판 우리 IF 다르면 막 고속도로가 다 보이는 거라 아주 좋은 땅인데 그걸 3년 전에 사실 형제자매도 온 마음으로 물질 다 작정 대출해가지고 15억을 주고 샀는데 이제 건물을 질 만한 돈은 없는 거예요. 이제 땅만 샀으면 됐지 어떻게 이제 여기서 어떻게 건물을 질 돈을 마련해 불가능해. 모든 대출 다 내고 뭐 집 팔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15억인데 사실 15억이요 한국돈 15억이 태국 사람들 월급을 500불 이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대학교 나와도. 그러면 여기에 한 40억, 50억 가는 물질이죠. 태국에서 그 큰 물질을 감당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샀는데 건물을 못 지켰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는 거라. 야, 자네 그 땅 샀는데 그거 어떻게 건물 짓는 거야? 아, 예. 작정해서 지어야죠. 언제? 아, 작정해서 현금 나올 때까지. 야,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그 지금 있는 예배당 있잖아. 그거 팔아. 예? 그거 누가 살 사람 있겠어요? 그거 주택가에 있는데 그거 예배당인데 그거 아무 살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팔아. 팔아가지고 그 옆에 지금 1500평 있는데 그 옆에 땅 지금 1000평도 남았지. 그것까지 사. 그리고 그거 팔아가지고 건물까지 다 줘. 근데 그게 뭐 그 우리 건물 내가 20년에 질 때 땅값이 1억 2천이고 건물 질 때 1억 3천 지고 뭐 그러면은 뭐 2억 한 5천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건물 짓고 땅 1000평 사고 건물이 조그마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 강릉 수양관이 층당 400평이고 5층입니다. 근데 우리 거는요 새로 짓는 예배당은 350평 5층이에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이런 큰 건물을 지면 뭐 50억 60억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예배당을 팔아가지고 이런 건물 짓고 땅도 1000평 더 사고 기분은 좋은데 말이 말처럼 됩니까? 아,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목사님 말씀한 대로 내놔봤어요. 부동산에 1년 동안 아무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건물을 누가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이제 자매님들 회사가 컨설팅 회사인데 이제는 부동산 같은 거 매매하고 사고 팔고 아파트도 막 한 동을 사가지고 이제 마치 도매로 샀다가 소매로 파는 것처럼 이렇게 큰 걸 다 한꺼번에 진 걸 사가지고 이제 파는, 그리고 빌딩도 팔고 막 그런 회사인데 어느 날 자매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회장 사장님이요 갑자기 중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사장님 병문안 좀 와주세요. 야, 내가 네 사장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내가 우리 형제 자매들 신방 가기도 시간 없는데 거기 못 들어가? 안 가 안 가. 근데 그 회사에 네 명의 자매들이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 신방 오라는데 귀찮게 하니까 가자 가자 하고 어거지로 해서 이제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인데 사장님인데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다. 아, 빨리 하고 가자. 전도서 펴가지고 듣든 안 듣든 전도서 이제 1장 2장. 자,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게 있습니다. 짐승은 먹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고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당신의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당신 주사를 받아야 하늘나라에 갑니다. 당신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걸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0분 그냥 막 얘기하고 그냥 나는 대충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 한 달 정도 지났을까? 그분이 퇴원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첫 마디가 그러고 따지는 듯 하면서 당신이 나한테 짐승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말 또 상처를 입었나?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평생 살았지만 나한테 짐승이라고 말하는 사람 당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 크리스마스가 한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크리스마스 행사하는데 보태서 쓰십시오 하고 350만원을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하고 건격기를 받았는데 새해가 됐어요. 새해가 돼가지고 또 와가지고 나한테 한 달에 매일 100만원씩 주고 1년에 두 번은 보너스로 350만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요새 걱정이 있어요. 이 건물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 1년 넘게 부동산에 내놨는데 안 팔려. 당신이 감정평가라도 해 주십시오. 당신이 감정평가 자주 하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7억밖에 안 나와요. 근데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땅 1000평 더 사고 이런 건물 짓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봐도 감정평가 7억이니까 많이 봐도 8억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나는 건물을 사봤지만 감정평가에서 가격을 다운해가지고 산 적은 있지만 한 번도 그 더 주고는 산 적 없어요.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8억이면 팔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한 달 후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그거 내가 사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 어디다 쓸 건데요? 아니 그 쓸 건 없고 그냥 살 거예요. 그래요. 진짜 15억을 준 거예요. 그 15억에 살 수도 없는 그건데 그래가지고 진짜 1000평을 더 사고 건물을 짓기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 진짜 이 건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냥 아프리카처럼 그냥 대충 진 게 아니고요. 이 강릉 수양갈처럼 빨간 벽돌로 목사님이 계속 빨간 벽돌로 지라 해가지고 보온 다 하고 바닥은 여기 강릉처럼 돌로 다 깔았습니다. 그냥 대충 진 게 아니고 마산에 그 배장로님이 1년 거의 6개월 동안 실내 장식 아주 이보다도 더 멋있게 했습니다. 아까 실내 한번 보여주십시오. 실내 찍은 저 이 천장 한 거 봐봐요. 여기보다 더 멋있죠. 진짜 저는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팔어라. 팔려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연결돼가지고 그걸 진짜 자기 뭐 어디다 쓸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 왔어요. 와가지고 아 나 그거 건물 샀지만은 쓸 데 없으니까 당신이 그냥 써요. 그리고 이제 막 우리 지금 이제 주차장 네미콘을 막 붓고 있는데 그 네미콘값 얼마죠? 내가 그거 도와주면 안 돼요? 그리고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행사 1,000만 원 주고 가는 거예요. 야, 무슨 이런 사람이 있나? 그냥 나는 그때 그 신방 가기 싫어가지고, 아이, 가기 싫어. 내가 왜 자매들 사장님 뭐 신방 가? 대충 그냥 막 전도서 얘기를 한 20분 얘기하고 끝나고 그냥 빨리 오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 변해가지고, 그렇게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었고, 땅을 2,500평입니다. 땅 우리가 산 게 다. 엄청난 땅이죠. 그래서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그때 네 명의 문둥이가 이제 커가지고 우리 아들, 큰아들은 이제 태국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았고요. 그 둘째 아들은 북부산 전도사로 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다 복음을 위해서 이게 사용을 봐. 이게 이 사진은 올해 세계대회 했을 때 이제 북부산에 있는 아들 며느리 다 와서 이제 큰 아들 이제 큰 며느리 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아름다운 사진은 목사님이 만들어 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시편 2편 8절 내가 구하라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 말씀을 이루신 거죠. 저는 뭐 태국에 갈 마음도 없었고요. 근데 목사님 믿음 안에서 이제 그래 자네가 태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지. 나는 기도한 적 없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목사님 믿음 안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고요.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저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때는 불평, 원망, 막 한숨 막 그렇게 이제 막 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나는 자네가 변할 거 믿어. 걸어가. 아 그거 세계대회 그거 다시 5번 해. 아, 그 건물 그거 옛날 거 팔아. 그래서 이렇게 쳐. 나는 한 번도 옛날 그 건물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1,000평 더 사고 건물을 짓고 이런 생각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야 그거 어려울 것 없어. 그거 팔아. 그때 나는 생각해. 그게 팔리겠습니까? 아유, 안 팔립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나갔지. 한 번도 아, 예.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진짜 막연한 것 같았는데 내가 그 처음에 가서 성경공부를 했던 그 집 내가 집에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나를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서는 한편으로 절망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열왕기하 7장 문둥이 4명에 대한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줬는 거예요. 그래 아람지를 향해서 항복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지. 그래 태국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살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의 어떤 믿음을 가져가지고 막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어. 그래서 제가 어제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내일 죽는데 어떻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 야, 베드로하고 내 마음은 달라. 베드로는 내일 죽음 앞에 섰는데도 저렇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깊은 잠을 줬구나.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서 이런저런 염려, 어떻게 성교해야 될지 막연한 것 같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도록 모든 길을 다 막아놓고 깊은 잠을 자고 있으면 옆에서 와가지고 꾹꾹 찔러요.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만약에 눈을 뜨고 있었다면, 아, 내가 묶였는데 어떻게 걸어가요? 그렇게 변명할 텐데 깊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묶였는지도 잘 모르고 막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는데 첫째 문, 둘째 문 다 쇠문인데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세계대회 할 때, 건물을 살 때, 질 때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목사님 말씀한 대로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아, 룻기 3장 1절 말씀 그대로 나오미는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선교 가기 전에 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어디 가서 안식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은 목사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서 나를 걷게 했습니다. 근데 진짜 걸어갔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나.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산 것도 아니고 그 16억이라는 돈을 그냥 그 건물을 샀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분이 건물을 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땅 천평도 못 사고 건물도 질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보니까 문은 하나님이 열어가고 계셨고 목사님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이 결정이 된 거지 선교사 자체의 어떤 개인의 믿음이 있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다 하시는 거지 우리 개인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걸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